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수장인 댄 코츠 국장이 한국을 방문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코츠 국장은 어젯밤 2박 3일 일정으로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코츠 국장이 카운터파트인 서훈 국가정보원장과도 만나 대북 동향 정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다음 주에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어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하고 이어 그 다음 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아직 협상 재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양측은 다음 달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서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탈리아와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앞두고 현지에서 발행되는 코리에레 델라 세라 신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이탈리아 지도자들과 함께 양국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등 국제현안과 유엔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위해 이탈리아와 긴밀하게 조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는 시진핑 주석 방문 기간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 EU에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시한은 오는 29일이지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영국은 브렉시트 시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3차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결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1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구글이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지위를 남용해 타사의 경쟁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 2006년부터 자사 검색 상품 애드센스를 언론사나 쇼핑몰 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이들 업체가 경쟁 검색 엔진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계약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10여 년 동안 지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와 짐바브웨에 지난주 사이클론 이다이가 강타하면서 지금까지 3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프 뉴시 모잠비크 대통령은 어제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었으며 약 3만 5천 명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시 대통령은 전날 피해 지역 상공을 비행기로 불러본 뒤 대국민 연설에서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지만 구조당국은 확인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역사상 최악의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오늘 테러 발생 닷새 만에 처음으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첫 장례식이 치러진 희생자는 내전을 피해 뉴질랜드로 온 시리아계 출신 칼리드 무스타파 씨와 그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은 북한이 무기 실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안보와 발전이 가능하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at the only way to achieve the security and development that it seeks.
내일 북한 지역은 흐리고 비 오다가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북부 산간 지역은 밤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적설량은 5에서 10cm 정도가 되겠습니다. 북한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3.5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와 아주 다른 접근법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성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18일 캔자스주 방문 중 KSNT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솔직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신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검증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 양측 간에는 깊은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실제로 이행하는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는 결코 완벽하진 않지만 아주 좋은 상태라며 중국이 잘해왔지만 더 많은 것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다며 지금까지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진 것도 이런 제재들의 효과적인 이행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을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약속을 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여러 번 약속을 했고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에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할 일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며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안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관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국민들도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을 도울 결의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와 아주 다른 접근법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성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경제 제재와 외교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 노력이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무기 실험을 다시 시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밝은 경제적 미래를 약속했다며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무기 실험 재개에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9일 미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게 더 이상의 핵미사일 실험은 없다고 경고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즉 무기 실험 중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차례 했던 약속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무기 실험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볼튼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해 밝은 경제적 미래에 대한 진정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밝은 경제적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 진정으로 북한에게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이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안보와 발전이 가능하다고 미 국무부의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북한과 무기나 군사 관련 협력을 유지하는 나라들에게는 즉각 그 같은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일림 퍼블레티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19일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understand that the only way to achieve the security and development that it seeks is to abandon.
북한이 모색 중인 안보와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이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포블레티 차관보는 또한 북한과 무기나 군사 관련 협력을 유지하기를 선택한 나라들에게 즉각 그 같은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You too are viola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explicitly prohibit.
그 같은 나라들은 명백하게 이전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포블레티 차관보는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제재를 망설이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북한도 미국에 대한 비난이나 부정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주영철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15개월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는데도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Instead, they came up with a preposterous argument that sanction relief is impossible prior to the.
미국이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참사관은 북한의 입장은 분명하며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Since there is lack of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of our consistent position.
주 참사관은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 구축 과정이 진전되는 동안 문제들을 하나씩 실현 가능하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이 냉각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북협상 원칙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상에 관여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대체로 일치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장 전면에 등장한 미 정부 인사는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입니다. 3일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빅딜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합의를 못 이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거대한 경제적 미래를 보장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그보다 모자란 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볼튼 보좌관의 설명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제재 해제, 즉 선 비핵화 후 보상이 미국 정부의 협상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입장은 며칠 뒤 미북 실무 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재확인하며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노이 회담 전만 해도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비건 대표는 11일 회담 이후 첫 공개 연설에선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에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며 미국은 완전한 해법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접근법이 다소 달라 보였던 볼튼 보좌관과 비건 대표가 일치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대북 협상 사령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18일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는 검증된 비핵화 뒤에 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증된 비핵화를 이행해야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다만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시간과 순서 배열,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이슈였다고 언급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도 거듭 설명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등 모든 핵연료 주기와 주요 부품과 핵분열물질,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하며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영구히 동결하는 것이 미 정부가 최근 재확인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의 개념입니다. 핵무기 외에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는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튼 보좌관이 강조했던 것으로 당시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회담이 좌초될 상황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폼페오 장관과 비건 대표 등을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WMD를 포함한 비핵화를 김 위원장에게 요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런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이라는 방침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8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가장 강력한 제재와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관여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인 최대 압박과 관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특히 볼튼 보좌관은 협상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제재가 북한의 압박을 가하는 만큼 지렛대는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며 제재의 효과를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이 더 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튼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볼튼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기존 제재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제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만난 비건 대표는 이번 주엔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제재에 좀 더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와 대화는 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한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이런 식의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를 유지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비핵화와 제재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협상 재개 여부와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지속적인 협상이라고 알라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19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추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평양에 주재하던 3년 동안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많이 변했지만 단계적 비핵화 방식만큼은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평양에서 근무한 모건 전 영국 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 상황을 설명하신 것으로 압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하셨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어떤 시각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So I can't talk about individual briefings I've given, but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면담 내용은 언급할 순 없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현지에 외교 공간이 없는 미국과 공유하는 것이 평양 주재 영국 대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관계자를 두 번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 특히 북한과의 과거 협상 역사에 대해 철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두 번 만난 만큼 이제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만의 인상, 느낌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외교 방식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There was a lot of debate in the press.
미국 언론에서 미국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톱다운 방식을 지지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어떤 합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차이만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It's going to be a very difficult process.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에 도달하는 방법은 계속된 협상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문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또 다른 대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 계속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추구하는 비핵화가 다르다는 지적이 진작부터 나왔는데 북한이 정의하는 비핵화는 무엇인가요?
Well, I was in North Korea for quite a long period from
right.
December 2015 to December 2018.
전 북한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꽤 오랜 기간 주재했습니다. 그 사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많이 변했고요. 2017년 후반까지만 해도 북한은 비핵화라는 단어조차 언급한 적이 없지만 2018년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 정의에 대한 양국 간 간극보다는 그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지에 대한 양국 간 방법 차이를 고려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과정에 대한 미북 간 간극이 더 큰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Very insistent on their requirement to have a step-by-step. 당연합니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핵화 단계로 보고 하나하나 밟아가자고 주장했고 미국은 영변 핵시설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아니니 북한은 더 많은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양국 간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북한은 거듭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핵 위협 제거도 강조하는데요.
I believe the North Koreans are well aware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저는 북한이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북한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자신들의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As I said, I think it's a difficult process, but I think it is not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달성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줄곧 요구해온 북한이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 하나를 주면 그 상응 조치 하나를 받겠다는 식의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과의 신뢰 구축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미국과의 신뢰란 무엇인가요?
Often when talking to British diplomats in North Korea, more
북한 고위층과 외교관들이 저희 영국 외교관과 이야기할 때도 자주 신뢰 구축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선 자신들의 안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인데 북한은 일단 미국이 북한의 적대적이라면서 이 적대적 관계 해소를 주장합니다. 저희 영국 외교관들은 당연히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고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비핵화하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줄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최근 들어서는 신뢰 구축과 관련해 안전보장뿐 아니라 제재 완화를 주장합니다.
북한 대사로 계시는 동안 북한의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The factors was the impact of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완전한 비핵화를 확고히 달성하기 전까지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경고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였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주장대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 재임 시절인 2016년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셨는데요. 북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Reaction of North Korea to complaints about
전 북한에 있을 때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북한은 대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면서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을 둘러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가능했습니다만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규제한다는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영국 정부는 북한 관리를 만날 때마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인권 유린 문제를 거론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라는 나라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An unusual country in that it has its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김 씨 가문의 일체식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특이한 나라죠. 주체의 사상과 옛소련 체제를 융합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공산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양을 돌아다니면 이전에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선전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 인권 유린을 포함해 주민 삶의 모든 것이 지배당하고 있지만 이를 잘 느낄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오히려 시장 개발과 평범한 평양 주민의 번영된 삶을 보여줍니다. 속을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알라스테어 모건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로부터 북한 핵 문제와 미북 협상에 대한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안소영 기자 인터뷰였습니다. 한국 집권당의 외신 기자 비난 성명으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론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도 사과 성명을 발표했는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탈북민들은 이런 언론 등의 표현의 자유가 북한에도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1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블룸버그 통신 기자에 대한 직권 더불어민주당의 비난 성명으로 촉발된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자 개인에 대한 신변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로 위협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해 심각하게 보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성명은 한국 내 외신 기자들이 청와대에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환경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겁니다. 앞서 서울 외신 기자 클럽과 아시아 아메리칸 기자 협회는 한국 내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과 기자 협박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이해식 대변인 이름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문제 삼아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강하게 비난해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 대변인은 기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날 논평에선 한국 국적의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검은 머리 외신 기자라고 지칭해 인종차별 발언이란 비난까지 쇄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100여 개 해외 언론사가 가입한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은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며 집권당이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 1,500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도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협박과 위협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위협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자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이라고 비난하며 기자의 이력과 자격까지 문제 삼아 보도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빌미가 됐다며 기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인신공격적 비판에 명백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란 표현을 동원한 게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거친 표현으로 기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어 깊이 유감을 표하고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은 머리 외신 기자라는 표현은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말하는 용어를 차용한 정치적인 용어로 인종적 편견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를 정당의 논평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했는지에 대해 성찰하겠다며 외신 기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표현을 논평에서 삭제하고 기자 이름과 이력을 언급한 부분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이런 논란은 역대 한국 정부에서 계속 있어왔습니다. 박근혜 전 정부 때는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를 검찰이 출국 금지시킨 채 기소하자 국경 없는 기자회 등이 언론 자유 탄압이라며 기소 중단을 촉구했었습니다. 한국 등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이렇게 권력 집단과 권력을 감시하려는 언론 시민단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 벤자민 이스마일 전 아시아 담당 국장은 VOA에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가 없으면 권력이 선전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고 삶을 파괴하며 결국 국가까지 피폐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 국가이자 선진국일수록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표현의 자유를 놓고 언론이 정부에 항의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모습을 보는 탈북민들은 북한 사회에도 이런 주민들의 권리가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2002년 이후 해마다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조사 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최악인 180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최근 VOA에 북한 주민들도 한국처럼 독재 권력 집단이 아닌 주민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과 국제사회가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더 많이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을 저는 타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권리, 알 권리를 알려주고 주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전 공사는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도 대북 정보 유입에 더 관심을 갖고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대상에 한국계 미국인들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에 대한 미국 내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한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남북한이 이산가족 화상상봉 일정에 합의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건 없습니다.
네.
다만 남북한 정상이 지난해 9월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네.
남북한은 이 선언에서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네. 자,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산가족들도 이 화상상봉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이 부분도 확정이 된 겁니까?
한국 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북한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북한의 입장은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예.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사안인 만큼 조속히 원만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이산가족 상봉 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대면 상봉 20회,
네.
화상 상봉은 7회를 실시했는데요.
네.
미국 내 한인들은 두 가지 형태의 상봉에서 모두 제외돼 왔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은 2000년대 초만 해도 약 10만 명에 달했지만 고령에 따른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은 수천 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가 이번에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이 화상상봉 대상에 포함하게 된 그 배경이 뭔지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줄기찬 청원을 배경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들은 미국 대통령과 의회, 적십자사 외에 뉴욕의 북한 대표부에도 서신을 보내서 북한 내 가정 상봉을 위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두 정상이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네. 했습니다.
혹시 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화상 상봉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에 반출하려면 대북 제재 면제를 적용받아야 하는데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 내 한인들이 상봉 대상에 포함되면 면제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남북 교류에 관한 미국 내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산가족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가족 친지를 만날 길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나 브로커를 통해서 일정 비용을 내고 북한 내 가족을 만나는 사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
미국 시민들의 경우 북한 방문에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실시된 2017년 9월 이후에는 이마저 길이 막혔습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이 지금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가족 확인을 요청한 한인 두 명에게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을 지난해 5월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는데요. 당시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네네.
북한은 2017년 10월에는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한인들의 가족 상봉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미국 내 실향민 단체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화상 상봉을 하게 되면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화상 상봉을 하게 되겠습니까?
예, 한국에는 적십자사를 비롯해서 전국 10여 곳에 화상 상봉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북한도 평양의 고려 호텔에 관련 시설이 있어서 광통신망을 이용해서 대형 화면으로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특정 장소에서 평양과 연결해서 화면으로 만나는데 기술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주 재개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연방 정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 과정에 들어간 이민자들을 구금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답보 상태였던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될 전망인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 방송 등 주요 언론은 미국의 고위급 협상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서 무역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쪽의 고위급 협상팀은 어떻게 꾸려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도 그동안 무역 협상을 이끌어왔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다음 주 베이징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고위급 회담이 언제 열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공개가 안 된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알려진 것은 다음 주에는 미국 협상팀이 베이징에 가서 협상을 벌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이 다시 워싱턴으로 와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네네.
협상이 한 번의 회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양측은 오는 4월 말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서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고 이 기간에 협상을 벌이기로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90일이 되는 3월 1일을 벌써 훌쩍 넘겼죠. 이후에 지난 1월 말에 워싱턴에서 한 차례 고위급 협상을 했고요. 지난달 중순에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두 번의 협상을 더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 휴전 기간 동안에 그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은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그 고유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역시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의 협상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당초 3월 2일 0시를 기해 가하기로 했던 추가 관세 인상 조치도 연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중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고 합의문 서명에 매우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 안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와는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측은 현재 지식재산권과 보조금 축소 등 일부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절취하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불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할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미국산 상품의 수입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전체 무역 적자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이 여러 부분에 지적을 했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당초 중국은 미국의 지적이 부당하다면서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0%나 25% 맞불 관세에 부과하면서 맞섰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공세가 거듭되면서 한 발 물러난 양상입니다. 중국은 세 차례 협상에서 대두와 옥수수를 비롯한 미국산 수입품을 대폭 늘리고 지식재산권 절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과거 전례를 들어서 좀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집행 장치를 마련하고 만일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을 것이다 라면서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극우 사회자유당 소속으로 당내 지지 세력이 별로 없는 정치인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면서 돌풍을 일으켜서 당선됐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모델이며 트럼프 숭배자라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심지어 어쩌나 이 스타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을 모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간에 TV로 그 정상회담 모습이 기자회견이 중계가 됐었는데요. 분위기가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 시작에 앞서서 상대방의 이름이 적힌 축구 운동복을 주고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이 축구로 유명한 나라며 펠레 등 위대한 선수들이 많다면서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미국 축구팀의 유니폼을 줬고요.
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축구 황제 펠레의 등번호 10번과 트럼프라는 이름이 새겨진 브라질 축구팀의 유니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회담 후에 백악관 정원에서 공동 기자회견도 했고요.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중요한 비회원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브라질이 나토의 완전한 회원국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주요 언론 매체는 미국과 브라질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나토는 유럽하고 북미 지역 국가들 간의 군사 동맹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사회주의 국가 소련에 맞서서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출범한 국제 군사 동맹이죠.
네네.
현재 29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주 지역에서는 미국하고 캐나다뿐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유럽 나라들입니다.
예.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무된 분위기에서 한참 더 나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놀랄 정도로 외교적, 지리적 가능성을 확장했다면서 이 남미에 있는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20일 연방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연방대법원이 이날 연방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구금할 수 있는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했습니다.
네.
예, 대법원은 판결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 대상이 된 이민자를 보석 심리 없이 연방정부가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이민자는 그러면 합법 신분이라도 추방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추방할 때까지 보석 심리 없이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석 심리가 받아들여지면 풀려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심리에서 보석이 허용되면 일단 풀려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판결 어떤 소송에 대한 심리 결과였을까요?
네, 이 미국 시민 자유연맹 ACLU가 낸 소송 두 건에 대한 건데요.
네.
하나는 모이 프리압 씨를 대리한 건이고요. 다른 한 건은 바쌈 유섭 쿠리 씨 건인데요. 먼저 프리압 씨는 캄보디아계로 영주권자였는데 지난 2006년 대마초 소지죄로 체포된 뒤에 기소됐습니다.
네.
그런데 연방정부는 당시 프리압 씨가 풀려난 뒤에 추방을 위해 그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013년 구타 혐의로 기소되자 그때야 체포해서 추방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프리압 씨는 추방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서 이겨서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소송은 또 어떤 건가요?
네, 바삼 유섭 쿠리 씨는 이 팔레스타인계로 역시 미국 영주권자였는데요. 지난 2011년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뒤에 30일을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풀려나고 2년 뒤에 연방정부가 쿠리 씨를 추방하려고 그를 체포했는데요.
네.
6개월 동안 보석 심리 없이 구금됐던 쿠리 씨 역시 소송을 통해서 풀려난 뒤에 현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방 대법원 판결은 두 사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조처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 측은 죄를 짓고 복역한 이민자는 연방 당국의 추방을 위해서 어느 때나 체포할 수가 있고
예.
또 보석 심리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은요. 미국 이민법은 범죄를 저질러 추방 대상이 된 이민자를 나중에라도 구금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소송을 낸 원고 측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복역한 이민자를 추방하려면 죗값을 치르고 교도소에서 나온 24시간 안에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풀려난 사람을 몇 년이 지난 뒤에 구금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석을 통해 풀려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얼리토 대법관은 추방 대상 이민자를 꼭 교도소에서 나온 날 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교도소에서 나온 이민자를 바로 또 구금을 하려면은 지역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죠?
예, 물론입니다. 지역정부나 교정당국이 추방 대상 이민자가 나오는 날짜를 통보해줘야 가능하겠죠.
그렇겠죠.
예,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연방정부 측은 지역정부가 협조하지 않아서 실제로 이게 무척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판사들의 의견이 또 어떻게 좀 나뉘어졌는지 궁금하네요.
네. 5대4 판결이었는데요. 성향별로 그대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네네.
보수 성향 판사 5명은 연방 정부 주장을 인정했고요. 진보 성향 판사 4명은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면 하급 법원에서의 판결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2심 재판부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19일 대법원 판결을 2심 판결 대법원 판결은 이 2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네. 자,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낸 소수 의견 쪽에 어떤 얘기가 담겨 있을까요?
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요, 소수 의견에서 이 판결이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복역을 마친 시점에서 바로 체포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추방 대상 이민자를 연방정부가 보석 심리 없이 구금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한 연방의회가 만든 법의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 네네.
브라이어 대법관은 또 정부가 적절한 절차 없이 개인의 자유를 뺏을 수는 없다는 미국의 가치를 상기하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판결에 대한 원고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소송을 대리한 LCALU가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연방 대법원이 이민자 구금 조항과 관련해서 연이어 극단적인 해석을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자신이 추방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건데요. ACLU는 이민자를 겨냥한 과도한 구금에 맞서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ACLU의 성명을 보면은 뭐 최근에도 연방 대법원에서 비슷한 판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지난해 2월에 나온 판결이었는데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미국 영주권자나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고 추방 절차에 들어간 사람은 주기적으로 보석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5대 3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이것도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거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중강과 강계 지역은 하루 종일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7도, 낮 최고 10도, 신의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8도입니다. 강계 아침 최저 3도, 낮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7도, 낮 최고 11도, 개성 아침 최저 8도, 낮이 13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하루 종일 흐리고 눈이나 비 내리는 곳이 많겠고 함흥, 신포, 원산, 장전, 평강 지역은 오후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7도, 낮 최고 17도, 원산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역시 17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1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기온은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앞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서해상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맑거나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0.5에서 4m, 서해북부 해상은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 수장인 댄 고츠 국장이 한국을 방문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댄 고츠 국가정보국장이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코츠 국장은 어젯밤 2박 3일 일정으로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코츠 국장이 카운터파트인 서훈 국가정보원장과도 만나 대북 동향 정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다음 주에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하고 이어 그 다음 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아직 협상 재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양측은 다음 달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서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탈리아와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앞두고 현지에서 발행되는 코리에레 델라 세라 신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이탈리아 지도자들과 함께 양국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는 시진핑 주석 방문 기간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양해각서에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공동 사업을 하고 도로와 철도, 교량, 민간 항공, 항만 등을 공유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 EU에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시한을 석 달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시한은 오는 29일이지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영국은 브렉시트 시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3차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결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1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구글이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지위를 남용해 타사의 경쟁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 2006년부터 자사 검색 상품 애드센스를 언론사나 쇼핑몰 업체에 판매하면서 이들 업체가 경쟁 검색 엔진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10여 년 동안 지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와 짐바브웨에 지난주 사이클론 이다이가 강타하면서 지금까지 3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프 뉴시 모잠비크 대통령은 어제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었으며 약 3만 5천 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도 사이클론으로 약 100명이 숨졌다며 사망자 규모가 300명가량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역사상 최악의 총기 테러 사건이 발생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오늘 테러 발생 닷새 만에 처음으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첫 장례식이 치러진 희생자는 내전을 피해 뉴질랜드로 온 시리아계 출신 칼리드 무스타파 씨와 그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희생자 중 절반가량이 신원 확인과 부검 절차 등으로 인해 즉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